우리 모두에겐 이름이 있습니다. 또 이름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이 별명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별명이란 주로 겉모습이나 성격, 행동, 말투, 또 경력 등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특징을 이렇게 좀 이야기해 주는 이런 것을 별명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도 한때 여러 가지 별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테플론맨이었습니다. 이 달라붙지 않은 프라이팬. 뭐가 와서 이렇게 붙으려고 해도 붙지 않고 그냥 흘러내리는, 누가 욕을 해도 욕 그냥 하나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 뭐 이렇게 달라붙는 것이 없어서 이 뒤끝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Nothing sticks to him. 아무것도 짐밥에게는 들러붙지 않는다. 누가 악담을 해도 붙어있지 않는 흘러내리는, 참 좋은 별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어떤 별명을 들어야 이 극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이 작은 예수라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별명일 것입니다. 작은 예수,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몸부림치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에게 저 사람을 보니 작은 예수 같다 라는 별명이 붙을 때에 참으로 기쁜 별명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수백 년 후에 오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면서 이런 분이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그리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참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작은 예수라고 불리울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그리는데 참으로 사람들이 들을 때에 이것은 메시아 같지 않은, 이것은 우리를 구원해 줄 능력자 같지 않은 이런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그래서 1절에 선지자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겠느냐, 구원할 자 그리고 능력자라고 하면은 무언가 가진 분이야 하는데, 이제 이야기하는 걸 가만 들어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간절히 닮기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오신 메시아를 설명하면서 연한 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모양도 풍채도 아름다움도 없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한 순, 참으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참으로 약합니다. 이제 비가 안 오면은 말라 죽을 듯한 이런 뿌리입니다. 모양도 풍채도 아름다움도 없는 메시아, 인류를 구원하려 오시는 그분이 역사에 보지 못했던 강하고 담대하고 위대한 모습으로 와야 하는데, 그런데 참 이것을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역설이라고 하죠. 의미가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 이런 표현을 의미합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면 위대하신 분이야 하는데 뭐 순 같고 마른 땅에 뿌리 같고 모양도 풍채도 아름다움도 없는 이런 사람이 이런 위대한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왕이란 분이 말구에서 태어나십니다. 제자들을 뭐 가지셨는데 이 제자들 살러리 줬다는 말 없습니다. 옷도 제대로 뭐 가진 것도 없으시고 재정적으로 능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집 한 채도 배 한 적도 없습니다. 스펙으로 따지자면 뭐 인류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위대한 곳에서 교육받은 것도 아니고 별로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한국에 오셨다면 그 스펙 가지고 취업 직장 못 잡으십니다. 인정 못 받을 이런 상황에 있는 분이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참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끝냈는가? 사형 선고받고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그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무덤도 없어서 다른 사람 무덤 빌려서 묻히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으셨습니다. Despised and rejected. 왕의 왕 메시아라고 하기에는, 왕의 왕이라 하기에는, 메시아라 하기에는, 구세주라 하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것을 들어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넘 뿌리 같고 모양도 풍채도 아름다움도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한 것을 들어서 위대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한다. 이게 하나님의 파라독스입니다. 역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볼품없고 저거 가지고 뭐 할까 하지만 어린아이의 점심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이런 하나님의 역설적인 역사가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민자로서 우리의 보이스도 없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영향을 끼칠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야, 쟤는 커서 뭐 될까? 쟤는 왜 저렇게, 얘가 왜 저렇지? 제가 텍사스에서 사역할 때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자주 놀러오면서 우리 집 자기 좀 입양해달라고, 우리 아이 되고 싶다고 뭐 그럴 정도로 우리 집에 자주 다녔습니다. 근데 그 부모를 만나기 참 착해요. 우리 큰아들 둘도 하고 둘째 아들하고 친구였는데 참 착해요.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하다 보니까 그 부모님이 만났는데 이야기하시는데 쟤 저렇게 물러서 사랑구실 하겠냐고. 쟤 저렇게 물러 저렇게 애가 마음이 저렇게 여려서 이 험한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겠냐고. 여러분, 그런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참으로 능력없어 보이는 이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쓰는 걸 좋아하십니다. 위대한 것을 들어서 위대한 일을 하시면요, 그 자기의 크레딧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그 누가 하나님께서 했다고 하겠어요.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아무런 가진 것 없는 이런 예수님과 같은 이런 배경을 가진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신다는 것입니다. 간증이 어디서 나옵니까? 간증은 약한 데서 나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그 잃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에게 축복하셔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다 약한 데서 간증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위대함에서, 나의 대단함에서 나오는 것은 자기 자랑이지 간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불가능하고 도저히 소망도 희망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참으로 볼품없고 별 볼 일 없는, 스펙이라고 따지면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는 데 있어서 작은 예수라 불리우기 위해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가 함께 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가 함께 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4절, 5절에 나오는 단어들 보십시오. 질고, 슬픔, 징벌, 고난, 찔림, 상함, 징계, 채찍. 듣고 싶지 않은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멀리하고 싶은 단어들입니다. 참으로 괴로운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예수라 불리우는 이분이, 구세주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가실 텐데 거기에 계속 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쭉 읽어보면요, 우리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징계와 벌과 질고와 슬픔과 징벌과 찔림과 상함과 채찍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을 이분이 감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이 하시는 일을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 희생하며 헌신한다는 것, 이거 우리의 이름 알리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작은 예수라고 불리울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내가 징벌받고 나의 슬픔과 나의 고난과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을 대신하여 지시고 가시는 그 상황 가운데 야, 내가 뭐 하는지 지금 아냐? 조용히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가 좀 희생적인 일을 했고 헌신적인 일을 했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아, 이거 뭐야? 뭐 이거 알아주지도 않고 뭐 이거 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묵묵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작은 예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기주의로 가득 찬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가 묵묵히 나를 위해 나의 고통과 아픔을 대신하여 나눠주며 또 위로해 준다는 이것은 예수 닮은 사람만, 예수님 닮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이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였어요. 내가 내 죄를 지고 죽는 이 형이 아니라 자신보다 우리를 더 낮게 여기시기 위해,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내 자신만을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처럼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며 희생하며 따른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럴 때에 인정은커녕, 참 칭찬은커녕 때로는요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작정하고 이제 헌신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겠다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삼고 따르려고 가는데 인정해줘도 모자랄 텐데, 아니 이것을 칭찬해줘도 알아주기만 해도, 뭐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괜찮을 텐데, 여러분 억울함을 당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나의 의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했는데, 참으로 저 사람을 살리려고 했는데 그 돌아오는 대가가 억울함이 어떡하겠습니까? 7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의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 억울하고 아무 죄 없는 이것이 아는 사실인데 빌라도도 인정할 만큼 아무런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이런 예수님이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길을 묵묵히 입 다물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돼지는요 끌려갈 때 죽지 않으려고 도살장에 갈 때 꽥꽥 소리 지른다고 합니다. 양은 소리가 없대요. 묵묵히 그냥 조용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에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어제부터 오늘 사실 카스코 같은 데 가면 조용할 겁니다. 여기 내누에서 있는 카스코 가면 며칠 동안 거기가 굉장히 바빴습니다. 유태인들이 어제 저녁부터 이제 유월절 기간이 시작되면서 일주일 동안 다음 주 토요일 저녁까지 유월절로 지킵니다.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유월절 지킬 동안에 이 모든 걸 준비해야 돼서 쇼핑을 많이, 음식을 많이 준비하고 하는데, 이 유월절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애굽에서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을 모면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구원의 계획에 감사하며 기억하는 이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억울한 생명이 있습니다. 유월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인데 억울한 존재가 있다면 양일 것입니다. 아니, 양이 뭐 잘못했다고 죽임을 당해서 문설주에 피를 바릅니까? 다른 동물을 좀 잡으면 될 텐데, 뭐 돼지나 뭐 소나 이러면 될 텐데 이 그냥 말없는 양을 왜 잡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그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제 그 유월절에 참으로 억울하게 양들이 흘린 그 피, 이것이 마지막에 흘림이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흘리신 피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희생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억울하다, 이건 불공평하다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생각하시지 내가 겪는 손해를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어린 양이 아무 죄 없이 그냥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당한 그 죽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로 감사하면 돼요. 억울하다? 왜 억울합니까? 내가 한다 생각하니 억울해요. 내가 이것을 뭐 이게 많은 것을 투자하고 내 것을 드린다 생각하니 억울한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풍족하오니 이 받은 은혜 나눠준다 생각하면 억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뭐 바둥바둥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러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요, 손해볼 때마다 기뻐해야 합니다. 나의 손해가 누구의 축복이 되잖아요. 나의 손해가 누구에겐 축복이 됩니다. 누가 내 지갑을 뭐 소매치기가 훔쳐갔어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기분 나쁘죠. 거기에 들어간 뭐 돈도 그렇지만 요즘은 그 아이디도 많고 크레딧 카드도 많고 한데 이거 다 연락하려면 귀찮습니다. 그러나 그 가져간 사람 필요해서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시험 듭니다. 어떤 분들은 맞아 그러지만 예수님의 손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손해, 자기의 생명까지 잃는 이 손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작은 예수라 불리기 위해선 우리의 보잘것없음에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왜 요모의 옷걸로 살아야 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처럼 좀 쩡쩡대고 나도 좀 편안하게 나도 좀 누리면서 좀 나도 좀 명품 좀 가져보면서 이렇게 좀 멋지게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들어 쓰시기 위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가 감당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고통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통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레슨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섬기며 살아라. 이기주의적인 삶 이거 살지 말아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제발 좀 섬기며 살아라. 나누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단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한 티켓을 따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세상을 향해 보여주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세상 사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인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패러독스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보기에는 참으로 야, 저 사람이 왜 저럴까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야, 저 삶이 뭔가 모르게 참으로 멋진 삶이구나. 나에게 생명을 주며 나에게 소망을 주는 삶이구나. 그러다가 때로는 공격을 받죠. 여러분, 교회에서 욕먹는 사람들이 누가 욕먹는지 아세요? 일하는 사람들이 욕먹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욕먹어요. 욕먹는다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누가 나를 더 도마 위에 올려놓고 뭐라 그런다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감사해야 하세요. 하나님, 내가 뭘 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죠. 뭐 내가 잘못한 거 있다면요, 우리가 회개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가 일하다 보면요, 참으로 예수님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이 억울한 일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을 잃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참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삶, 좁은 문 좁은 길 걷는 자의 삶, 이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며 그 길을 함께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시느라고 좀 힘드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찬양팀을 섬기시는 집사님 한 분이 포킵시에서 매일 내려오셔서 찬양팀을 섬기시는데, 포킵시가 어딘지 아시는 분은요, 포킵시가 한 1시간 40분 정도에서 떨어진 곳입니다. 매일 새벽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 나오셨다는 그 말을 들을 때에, 참으로 우리가 고생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비교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작은 예수라 불리우는 초대교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저분을 바라보면 작은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듣는 어떤 별명보다도 이 극찬의 칭찬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삶을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를 텐데,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나의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담는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겠다는 결단. 주님, 나는 세상이 나에게 어떠한 조롱과 멸시를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보다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